안녕하세요.
자, 설지방 코코는 출애굽기 강의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강의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잔돌이 할게요. 여러분, 성경 강의만 들으시면 그냥 어떤 정보만 한번 그런 얘기도 있대라고 듣는 게 되시고요. 강의를 들으신 후에 꼭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고 관점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요. 강의안을 다 읽으신 이후에는 뒷부분에 보시면 성경 적는 내용들이 있죠. 꼭 본문을 읽으셔서 내가 내 말과 내용으로 본문을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강의 듣고 요약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텍스트 자체를 여러분 눈으로 읽고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강의나 강의하는 걸 돕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디 갔어? 개인적으로 읽으신 다음에는 읽으시면서 또 아침마다 한 구절, 핵심 구절과 내용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나를 고민하는 아침 묵상의 시간까지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일상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는 내가 그럼 잘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내 안에 살아 숨쉬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한 시간의 개인기도의 시간 같이 해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 말씀을 내 안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으로 이 낯설지만 코코넛 프로젝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낯설지만 코코넛은 단지 성경에 대한 정보를 알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 안에, 내 내면과 내 삶에 젖어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과정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강의 시작해볼까요? 강의는 먼저 출애굽기 전체의 서론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고요. 예,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네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국지를 예를 들었죠. 삼국지 아세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삼국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알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나 알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국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실제 꼼꼼하게 그것들을 읽어본다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굉장히 여러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삼국지를 전체적으로 읽지 않았으면서 나 그거 들어봤어, 나 그거 알아 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알고자 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각의 함정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만 알아요. 근데 나 그거 익숙해, 이걸 알아 라는 그 작은 조각을 들고 내가 전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결국 사실은 대부분의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로 시작할까요? 출애굽기가 약간 그래요. 다 알잖아요. 저 영화로도 본 적이 있고 스토리도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모세가 어떻고 어떻고 홍해가 갈라졌고 열 가지 재앙이 어쩌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조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까지, 그래 홍해가 갈라졌대, 근데 바다가 갈라진 건 좀 그렇지 않아? 라는 정도.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대. 근데 하나님 너무 공정하지 않다. 이스라엘 구하자고 이집트를 그렇게 공격해도 되는 건가? 라는 식의 해석들이 우리가 내 남게 돼서 실제 출애굽기와 우리가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배워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꼭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는 유난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네요. 너무 많은 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출애굽기 전체 서론을 그럼 간단하게 봅시다. 출애굽기는 네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열 가지 재앙까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열 가지 재앙에서부터 광야 생활 나오고요. 그리고 십계명과 다른 계명들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는 네 장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장면 어딜까요? 성막입니다.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성막을 어떻게 지었다는 얘기가 가장 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앞부분이고단 뒷부분입니다. 오케이. 이제 네 장면을 한 주 한 주 강의로 봐 나가실 텐데 네 장면을 볼 때 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장르가 변경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광야기까지는요 역사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 장르는 뭐 우리가 가장 익숙한 장르죠. 역사 장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시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단어 세 번 쓰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조선시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다 설명할 필요 없지만 열 가지 지향 얘기를 오늘은 할 텐데 여러분 우리한테 열 가지 지향 하면 어떤 의미예요? 그냥 자연재해예요. 그렇죠?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는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우리랑 굉장히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연재해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언어와 문법으로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시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역사에는 사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A라는 팩트를 볼 때 이 역사체계는 이 팩트를 다루는 관점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관이 존재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역사 장르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관점으로 보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 이해해버린다면 사실 그건 역사를 보는 태도가 아니에요. 드라마 보듯이 내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법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여러 계명들이 나오는데요. 십계명만 다른 계명들을 얘기하는 거죠. 법이에요. 법. 법은 일반적인 역사적인 장르랑 전혀 다르죠. 법을 이야기할 때는 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법정신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법을 이해할 때 항상 거기에 담겨있는 법정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최저생계비를 예를 들었는데요. 최저생계비라는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시간 노동하는데 최저 얼마까지는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법에는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냥 얼마를 줘야 되라는 단순한 팩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는 5천 얼마, 6천 얼마 이런 단순한 팩트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그 최저생계비라는 법에 담겨있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신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생산수단이나 내가 그 노동이 수요공급 방식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 임금을 계속 낮추는 수요공급 그 시장 원리로 인해서 노동과 노동임금이 책정되어서는 안 되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세상,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얼마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가를 염두에 두고 뭘 책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을 책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에 담겨있는 법정신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하죠. 인간 존중에 대한 게 담겨 있고요. 노동 가치에 대한 게 담겨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노동을 단지 생산수단이나 소비적 관점, 경제적 관점으로 파악해서 안 된다는 뭐가 담겨 있어요? 법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조문이 그 얘기할 필요 없고 법조문이 법정신을 잘 반영하지 못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법조문을 바꿔야 된 거예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법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읽을 때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읽을 게 아니라 거기 담겨있는 뭘 읽어야 되는 거야? 법정신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 이후에 다른 계명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팔짱 끼지? 다른 계명들도 많이 있잖아요. 추운가 보다. 다른 계명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억이 안 나네. 시간을 벌어줘도 뭐가 있지? 그런 거 있어요. 예.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법도 있어요. 그쵸? 종으로 삼았어도 7년 뒤에는 놔줘야 된다. 이런 법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종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으면, 아,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있지만,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7년 이상 종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 법에 담겨있는 법정신을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나중에 십계명 때 하겠지만 법에는 법정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막은 뭐예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여기가 제일 지루하죠. 성경을 통독하시면 첫 번째 위기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잖아요. 그렇죠? 성막이 읽을 때 창세기부터는 그냥 저냥 읽다가 연초에 쭉 읽으시다가 성막쯤 와서는 첫 위기가 오고요. 레위기에 가서 이제는 제사 얘기하면 정말 두 번째 위기가 오고요. 근데 민수기에서 사람 숫자 세기 시작하면 다들 통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함정이 이 사람들을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그 첫 번째로 이해되는 게 성막인데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하지만요. 성막 읽을 땐 뭘 가르쳐야 돼요? 상상력을 가르쳐야죠. 여러분 성막은 설계도잖아요. 설계도는 원래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글로 써놨단 말이에요. 게다가 치수를 우리 생각에 규빗이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치수를 써놨기 때문에 쭉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도.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 이게 어떤 건물을 세우는 건가? 라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럼 그림만 그리면 돼요? 아니죠. 그렇게 세워진 건축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건축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셔야 성막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좀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신 것이 장르가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역사 장르 속에 들어있지만 그 속에 액자 구조로 법조문과 이 건축 설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역사 읽을 땐 이 부분, 법조문 읽을 땐 이 부분, 설계도 읽을 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서론은 다 한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보여요? 이제 판사할 건데, 다시는 되겠죠? 판사할 건데, 여러분들 보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또 세 가지 장면을 담고 있죠? 출애굽 사건은 1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첫 번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풍경이 보이는 게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네 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성막까지 네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출애굽에는 세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노란길 스타일로 키포인트 단어를 기억하셔야 전체 그림을 그리기에 좋으실 거예요. 첫 번째 장면 보죠? 노예에 대한 장면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을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딱 어떻게 들려요? 아, 노예 생활하고 있네. 얘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네. 아, 정말 비참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우리 관점은 이래요. 이펙트가 딱 보여지는 순간 우리의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점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태어났는데 태어나봤더니 나는 노예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저기 끌려가서 나와도 상관도 없는 국고성, 그 애굽의 바로를 풍요롭게 해주는 성을 짓는 노동 현장에 투입돼야 돼요. 내 재능도 있고 취향도 있고 정서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정말 그 먹을 거 정도를 받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게 내 일생이란 말이에요. 일생. 얼마나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냐? 우리는 저주받았냐? 우리는 비참하다?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냐? 라고 우리가 있는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편안한 삶이라는 기준을 볼 때는 편안함이라는 기준을 볼 때는 그렇지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느낌을 보세요. 편안함이라는 기준을 볼 때는 이 장면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이건 우리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봅시다. 성경은요, 첫 번째, 이 사람이 노예를 된 이유는 바로가 이들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요,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으로 왔는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민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러다가는 그러니까 이주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가 이달이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외세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이 내부에서 하면 큰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있는데 그 안에 민족적인 그 국가적인 개연성보다 민족적인 개연성이 강한 한 그룹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이집트 입장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부정한 방법. 어떻게 해요? 종으로 만들죠. 그것도 자기 권력으로 말미암아. 그건 바로가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냥 자기 힘으로 종으로 만들어봐요. 자기들이 두렵기 때문에 탄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그 이주 노동자들이 좀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아졌다고 칩시다. 이러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주 노동자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굉장히 약한 행동이죠. 그렇죠? 종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면 한 시간짜리 되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아이를 죽여요. 아는 이야기는 길게 할 필요 없는데, 그렇죠? 아이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약한 방법이죠. 그렇죠?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자기 군사력으로 애기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의 권력으로 이들을 악화에 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팽창을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또 죽이는 시절에도 또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배에 떠오르면 다른 사람 다 구해서 살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지금 스토리를 보면요. 이 성경의 출애굽기 보면요. 아, 강제노역 비참했대. 이들은 되게 비참한 상황에 살아갔어. 억울했겠지. 이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장면의 다른 측면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 집중해요? 이들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어떤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무슨 언약이었어요? 너희가 지금은 가족이나 너희가 민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상상했습니까? 이삭이라는 자식 하나를 못 얻었었는데 여러분 야곱 때는 상상을 했어요? 아들 열둘이 다였어요. 근데 이 12명의 아들을 출발해서 지금 몇백 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12명의 아들을 출발해서 몇백 년 만에 이 수백만 명의 민족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민족이. 그렇죠?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언약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첫 장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뷰를 아시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 1세대 기독교 1세대 이 유대인들은 1세대 광야 세대들이죠. 1세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 1세대는 광야 1세대는 자기 자신을 노예 민족으로 있다가 이집트보다 열등한 이등 국민으로 있다가 겨우 살려고 나온 이렇게 자기를 이해할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등국민 노예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민족이 된 민족이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너희는. 그걸 막으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이 달려들었지만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거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이 우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을 수 없이 거기 성취되었다의 액센트가 있는 거죠. 이 액센트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민족의 언약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언약이요. 야곱의 언약이죠. 베델로 돌아가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이 성취되었으면 아브라함의 언약 너희가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라는 언약이 성취되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 성취되겠어요? 그냥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언약도 성취될 수 있겠구나 라는 뭐가 보여요?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 첫 장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첫 장면은 얘들이 힘들고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얘들이 힘들어서 구해주셨어 라는 거에만 액센트가 있지는 않고요. 거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언약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브라함이 들을 때만 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언약의 성취를 세상에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땅 언약도 성취될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이 시작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노예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노예기에서 주제는 뭐가 됐어요? 가르침은. 너는 뭘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 언약을 보느냐에 대한 거죠. 그렇죠? 현재 해석하는 방법이 환경을 봐요. 무슨 뜻이에요? 환경을 보고 나는 비참해, 난 억울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난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예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편안함이 기준인 거죠. 그렇죠? 편안함을 인생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고 결론을 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내 현재를 바라보고 내 언약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이 나한테 구현되고 있구나라고 현실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그럼 현실이 다른 관점으로 보이겠죠. 이게 출애굽기에 해나가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해나가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결론 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얘기를 했네. 보죠. 이제 두 번째. 지금 필요 없지. 저 내일 인도 가요. 내일 모레구나. 인도 가요. 제가 약간 정신이 없어요, 지금. 두 번째, 모세. 모세 이야기. 모세에게서 두 가지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모세는요, 모세 이야기는 다 알죠? 모세에게 다시 하지 맙시다. 자꾸 얘기를 다시 했으니까.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하죠. 종, 왕자, 목동이라고 책에는 기록했네요. 모세는요, 아기 때부터 뭘로 자랐어요? 왕자로 자랐어요. 이집트 사람처럼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요. 이등 국민 취급하지 않았고요. 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자의 대우를 받고 자랐어요. 근데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 종된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다라고 그들과 자기를 동일시했죠. 그렇죠? 자기와 같이 자라난 이집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고요. 지금 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자기 피해 동족들을 자기랑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자기 어려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되게 좋은 마음이죠. 모세는 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모세의 문제는 뭡니까? 왕자의 태도를 갖고 있었죠. 히브리 사람을 이집트 사람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의 방식이에요? 바로의 방식이죠. 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내에서 이렇게 민족이 커지면 이집트가 위험해. 여러분, 바로가 그 위기감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네를 없애버리자. 민족을 말살시키자.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의 방식이에요. 어, 나한테 해로워. 그러면 공격하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공격하네? 그럼 이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자. 라고 했어요. 그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바로의 방법이죠.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이냐 했다는 거예요. 중심은 바로 서 있으나 방식은 변질된 거죠. 그쵸? 아, 모세가 광야로 나아가서 목동을 살면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큰 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중심이 좋다고 방식이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중심은 서 있으나 방식이 약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가 목동의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하지만 그 목동의 삶은 결국은 그를 어떻게 만드는 과정이 됐어요? 결국은 그를 어떻게 만드는 과정이 됐습니까? 결과 먼저 얘기하면 이 목동의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뭘 털어내죠?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 죄의 습성들을 털어냅니다. 그 죄의 습성들을 털어내요. 그리고 뭘 가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범한 개인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오케이? 그 얘기는 나중에 했는데 먼저 했네? 오케이. 이런 좋은 왕자 목동이 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나무의 임자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대화가 성경에도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내가 네 민족과 네 백성을 갖다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했더니 모세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라고 계속 뺍니다. 계속 빼요. 하나님께 그를 설득하시고 도전하셔서 모세가 결국 어쩔 수 없이라고 보여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뭐 이건 뭐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과정을 한 거죠. 그렇죠? 내가 종이었던 것, 내가 왕자였던 것. 내가 왕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편을 들어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 고소했잖아요. 약간 배신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왕자로서만 살다가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길거리에서 자야 되고요. 동물을 돌봐야 되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왕자로서 살아가다가 가장 천한 직장, 직업으로 떨어졌어요. 그냥 이 사람이 아, 내가 옛날에 왕자였었는데 내가 그래도 민족의 구원을 고민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 내 처지가 어때요?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 처지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이 비참함이 이해되세요? 내가 왕자로서 살아가다가 버픈 집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노동 현장에 던져진 내가 민족의 구원을 고민하다가 그냥 먹거리를 고민해야 되는 여기 떨어진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모세는 그럼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내가 왕자였던 것도 잊어버리고 히브리언이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다들 이러고 사는 거지 뭐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털어내는 과정들을 40년 동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40년 동안 했는데 그제서야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40년 전에 내가 왕자일 때 좀 부르지. 아니 그 다음에 광야로 오자마자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서 힘들 때 한 30년 전에 부르든가 20년 전에 부르지. 이제는 다 늙은 노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다시 그걸 하라고 이해되지 않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거절합니다.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난 그거에 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난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라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때서야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미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모세는요. 이때 불렀으면요, 자기가 왕자로서의 그 방법대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이 목동에 40년 동안 뭘 하길 바라셨어요? 40년 동안. 그가 그걸 다 덜어내길 바라셨어요. 세상의 것들을 덜어내고, 자기 인간적인 것들을 덜어내고 아주 나약한 자유인으로 서길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 그릇이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에게는 잊어짐의 과정이고 고통의 과정이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훈련의 과정이었고 그가 이제 다 털어냈을 때 이제야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된 거죠. 그렇죠? 그게 목동의 의미입니다. 모세의 대답은 뭐예요? 그가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절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맨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수용했다는 거죠. 그 부르심을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섭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뭘 봤어요? 이게 이제 환경을 보느냐 언약을 보느냐 이슈라면 여기는 모세는 과거를 보느냐 임재를 보느냐에 대한 거죠. 그렇죠? 소망이죠. 그렇죠? 내가 쓴 글씨만 내가 모르겠네. 그냥 말이에요. 모세가 과거를 봤을 땐 계속 안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 예전에도 그렇지 이제야 와요. 그때는 그랬는데 왜 이제야. 그렇죠? 과거를 보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언약에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뭘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셔서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세요? 과거가 아니라 소망, 미래를 얘기하시죠. 그렇죠?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미래를 바라볼 때 모세가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장면입니다. 모세. 모세는 특징적인 부분이 많은 성경의 등장인물이에요. 나중에 변화산에도 모세가 나타나죠. 모세 여러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탄생이 똑같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했다가 어린아이 때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구원받은. 그래서요. 모세는 소망의 아이로 구원자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세의 청년기는 누구와 닮아있어요? 가인과 닮아있죠. 제가 나한테 해로우니까 죽여버리자 라고 덮고 모른 척하고. 그렇죠? 가인과 닮아있습니다. 모세 이 떨기나무 앞에 모세의 모습은 누가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과 좀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치자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기서 떠나서 네 민족에게로 가라라고 하시는 콜링의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세의 뒷 장면은 뭐와 닮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또한 나타나 있죠. 그래서 모세의 모습은 되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탄생을 닮아있고 그가 가인의 살인을 닮아있고 아브라함의 콜링을 닮아있는 게 이 등장일 때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로 태어났으나 죄에 빠져서 세상에 물들었다가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을 닮아있기도 하고요. 모세는 사실 우리 모두를 닮아있기도 합니다. 소망의 아이로 태어났으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중심이 있으면 불구하고 세상을 닮아 변질되고 타락했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미암아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얻는 그 장면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모세 이 40년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보시면 40년 광야 생활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결국 모세는요 모세에게 착각이 되는 저 모세 좋아해요. 결국 모세는 결국 자기 사명은 뭐였어요? 결국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도하는 역할을 모세가 했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도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지도하는 게 뭔지 알아야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광야를 알아야 되잖아요.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도력의 훈련을 받았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기가 어떤 땅인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종과 왕자의 이중성, 그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부르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삶은 이집트를 완전히 닮아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종과 왕자의 정체성을 이스라엘도 갖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도 목동,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옛모습을 털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2세대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로 돼서 돌아가는 거죠. 이 이집트의 옛모습을 털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했었어요. 그걸 누가 선행한 거예요? 모세가 선행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훈련시키신 거고요. 그렇죠? 이런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서정, 뭐 설교적인 얘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네가 과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소망을 보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모세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중성이 있어요. 노예 때는 노예지만 민족의 성취가 있고요. 그쵸? 노예지만 민족의 성취가 있고요. 여기서는 종이지만, 왕자이지만 종. 종이지만 왕자. 이게 있고요. 과거와 미래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열 가지 항해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요? 괜찮아요?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좀 중얼중얼한 것 같아서 지금 재녹화를 할까 고민하는데 제가 시간이 좀 없어요. 그냥 할게요. 내용은 잘 전달되고 있죠? 열 가지 항해 얘기해봅시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폭력적이시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께 이렇게 뭐 공격하고 막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10개를 준비해놨는데 중간에 바로가 한 6개에서 마음이 약해지니까 야 너 마음 굳게 먹어. 나 10개 준비해놨는데 네가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야 성경에 기록돼 있고 나중에 전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10번째까지 참아라 라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좀 우리한테 낯설잖아요. 바로가 안 한다고 했더니 힘으로 깔아뭉개는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맞아야지 뭐. 그래서 한번 때리고 시킨 대로 할래? 그래도 안 할 거야? 또 한번 때리고 그래 네가 버티면 뭐 네가 버티면 한 번 더 맞는 거지 막 이렇게 되게 폭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태도가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게 그냥 자연재해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좀 관점을 바꿔봅시다. 이집트의 사고방식을 좀 얘기를 해보죠. 이집트의 사고방식.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신들이 몇 개인데요. 이 신은 단지 그 당시의 종교를 얘기하는 그 당시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일강은요 생명의 강이고요. 태초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강. 이집트는 나일강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출발해요. 자기를 우리가 나일로부터 강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다신교적 문화에서 뭐 힌두도 약간 그렇고요. 그렇죠? 나일강에서부터 강에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고 해서요. 강의 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중요한 신은요. 호루스예요. 태양의 신이죠. 이집트는 태양신이 두 개인데 실제 태양은 이 호루스입니다. 호루스가 태양의 신이에요. 태양의 신이 뭘 상징해요? 권력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농경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태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호루스. 그래서 이게 매 머리를 한 신이죠. 이집트의 뭐 문화 같은 거 보면 가장 많이 보신 거예요. 호루스는 그래서 바로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죠? 태양신은 호루스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시리스예요. 난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오시리스, 오리시스, 헷갈리는 오시리스예요. 오시리스는 뭐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이에요. 권력, 태양의 신이고요. 그쵸? 바로의 상징이 되고요. 그쵸? 오시리스는 죽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신이 이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고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호루스도요, 오시리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자칼, 야누비스죠? 자칼의 머리를 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본. 이 야누비스가 누구의 사자예요? 오시리스의 사자예요. 그래서 가장 대단한 신은 누구예요? 오시리스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요, 나일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리고 오시리스예요. 그리고요, 또한 오시리스의 또 하나의 신은 뭐냐면, 오시리스의 신화가 농경 주기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스를 섬길 때 농경의 개념들을 같이 갖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농경을 여자는 게 좋겠네요. 그래요. 농경의 신의 개념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은 이 농경 문화에서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때요? 사고방식이. 우리는 나일강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태양을 통해서 자라나는 이 오시리스의 주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어떻게 해요? 살아간다는 거죠. 나일로부터 자라나 나일로부터 태어나 호루스의 통치를 받으며 오시리스의 인도에 따라 살고 결국엔 오시리스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영생이죠. 그렇죠? 죽음 이후에도 인정받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살면 잠시 잠깐이고 여기에서 살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시리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사고방식에서는요. 나일의 출발 그리고 호루스로 인한 삶, 오시리스, 호루스와 오시리스의 신화로 인한 삶, 그리고 영원한 오시리스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틀과 그런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뭐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일과 호루스와 오시리스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은 얘네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이집트를. 하나님은 이 이집트를 설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주관자는 하나님이죠. 이걸 설득하셔야 돼요. 왜요? 이것이 설득되어야 이제까지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이들이 이제까지의 죄를 회개하는, 최소한 이제부터라도 이스라엘을 놓아주는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데 이들이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설득하시고 이들을 깨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냥 싹 죽이고 데려가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세요? 설득하고 싶어 하시죠?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맨 처음부터 먹을 시작해요. 맨 처음은 나일강, 물이 변화에 피가 되는 걸로 시작하죠.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뭘 상징하냐면요, 물이 변화에 피가 되는 것도 죽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생활이 흐트러지는 뭐 개구리나 파리 이런 것도 죽음에 대한 상징성이 들어가요. 가축의 첫째가 자축이 죽는 것도 죽음에 대한 상징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먹거리가 사라지는 것도 죽음에 대한 상징성이 들어가요. 빛이 변해 어둠이 되는 것도 죽음에 대한 상징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열 가지 재앙이 일단 메인 메소드, 메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니네 이러다 죽어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홉 번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니네 이러다 죽어. 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죽이면 너희들도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안 그러겠다고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인내하심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설득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 죽음에 대한 경고와 설득이 있어요. 인내하심의 설득이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어지는 거죠. 열 번째는 장자를 죽였어요. 장자를 죽였어도 버티면. 장자를 죽으면 모두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렇죠? 장자를 죽였어도 버티면 그 다음엔 다 죽었겠죠. 그렇죠? 하여튼 열두 번째 알아들어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 갖고 끊은 거예요. 물이 변한 피가 되는 건 뭐예요? 나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일이 지금 너희한테 생명을 공급하지, 강이 너희한테 생명을 공급하지, 그 강을 주관하는 게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그들 가운데 뭐가 벌어집니까? 농경주의가 무너지죠. 그렇죠? 개구리는요, 풍요의 상징을 갖기도 하고 다산의 상징을 갖기도 해요. 하지만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가 올라오는 것 자체는 뭐가 된 거예요? 경고죠. 너희들 생활이 엉클어질 거라는 경고예요. 여러분, 물이 변화 피가 되고 개구리 파리까지는요, 실제로 이 사람한테 뭔가 다치는 게 없어요. 경고만 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상징돼요?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집니까? 농경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메뚜기가 먹고 우박으로 없어지고, 아 우리가 오시스를 섬기기 때문에 이 풍요가 온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풍요의 기반, 풍요를 통한 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건드리세요? 태양이 어두워지죠. 호르스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태양신이 너희들을 지킨다고 생각하니? 그 태양을 주관하는 게 나야. 농경주기, 이 농경주기, 이 오시스의 신화가 이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네 생활을 주관하는 게 나야. 거꾸로 얘기했지만 이 생활을 주관한 게 나야. 이걸 주관한 게 나야.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오시리스가 다시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죽음을 주관하는 것도 나야. 라고 하나님의 주관성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 가지 안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이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신성을 담았기 때문에 열 가지 재앙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강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강이 너희한테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강을 주관하는 내가 너희한테 생명을 주관하는 거고, 이 농경 주기가 너희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경 주기를 주관하는 오시리스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경 주기를 만들고 있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풍요롭게 했던 것이고, 너희들 이 태양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주관하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주관하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죽음이 너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마저도 주관하는 여호와가 너희를 주관자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 모든 신들이 이러한 다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사실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들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죠. 설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 이 하나님 백성을 억압했던 것들이 그저 죄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설득으로서의 열 가지 재앙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은 뭘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그치? 그쵸? 뭘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지금 우리 옆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 다 했나? 그쵸?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죠. 권력적 현상. 아, 요즘에는 강으로부터 풍요가 나와, 강으로부터 풍요가 나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농사가 잘 돼.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고, 태양이 우리를 주관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에는 옛날이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치 권력이 어떻고, 경제 권력이 어떻고, 요즘 사회 구조가 어떻고, 다들 이러고 사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쵸? 이게 그 당시에는 오시리스와 호루스를 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돈이 우리를 주관하고 이 사회구조가 우리를 주관하고 이 권력구조가 우리를 주관하고 인생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주권 자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보세요. 그럼 이 세 가지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이 뭡니까? From to the. 여기서부터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디예요? 세상에 종된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 나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엔딩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나가면 뭐가 필요해요? 나한테 새로운 관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난 종되고 있어. 하나님 날 버리셨나봐.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를 도우신다면 뭐 그렇게 하실 리가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 묶여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은 저렇게 돌아가는 거야. 봐, 요즘 세상은 저렇게 돌아가구나. 라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과거, 우리의 세계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종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세상이 종됨을 끊고, 자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이 종됨을 끊고 자유해지기 위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이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에게 이루셨고 또 이룰 것인가? 라고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님의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바라봐야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아셔야 돼요. 1장부터 10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라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선지서에까지 계속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생각에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 지금 이 현상이 절대적이고 이 현상이 너희들이 하나님인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셔. 그래서 너희들의 환경을 보고 과거를 보고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권력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일이 이루어져 왔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걸 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너희를 이때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란 말이야. 나는 언약을 이루었고 이룰 것인 그 능력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 해나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뭐예요?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오케이? 이걸 알아야 이 스토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모르는 상태로 아니 이런 사건이 있었대. 너무 과격하다. 모세는 이렇게 이러면 대단한 것 같아. 이집트의 왕자 되게 특별한 인생이지 않아? 나 만화에서 본 적 있어. 노예였대. 되게 고생했겠다.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셨대?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신 거 생각해서 사람들 고생시킨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이야. 블라블라블라. 자기의 생각들에 이렇게 빠져있지 않고 나 왜 이렇게 힘들었다.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빠져있지 않고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스토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 가운데 인생에 뭐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인생에 세상에 빠져있는 삶에서 걸어나온 출애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결론. 오늘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몇 분 했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강의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 단면 한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기독교가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세상을 이해하십니까? 난 이런 환경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가 봐. 여러분들 환경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니잖아요. 난 이런 환경이야. 난 이런 사람인가 봐.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자기 잘못한 건 쏙 빼고 모세가 자기가 사람 죽였다는 거에서는 쏙 빼고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잖아.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 거 보니까 세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최소한 날 도와주지도 않고 인생은 별거 아닌 것 같아. 자기 경험. 야, 세상은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 요즘에는 어찌됐건 인맥이 있어야 되고, 어찌됐건 돈이 있어야 되고, 정규직이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살려면 연금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세계가, 이 세대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이죠, 그쵸? 이 시대가 여러분한테 주입하는 시대 정신에 빠져있고, 여러분들의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정체성화하며,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들을 다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에 종된 삶에서 걸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성취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약속 자체가 성취되었던 그 어떤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걸 이루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걸 돌이켜 또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과거의 경험, 내가 생각했던 이해로 다 이해될 수도 조차 없는, 솔직히 모세가 자기는 왜 이 짓을 했는지 나중에나 이해했지, 이때 이해를 했겠어요? 자기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자기 나름대로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내일의 소망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이 시대의 세계관이 아니라 그 세계 위에 하나님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과거, 현재 이 시대에 묶여있는 것에서도 걸어나와서 이 시대보다 크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한 일을 이루어오셨고 또 이루어가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내 뷰를 초점할 때 우리 인생의 출애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설교적으로 했는데 그래요. 설교적으로 했어요.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뭐죠?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성경 텍스트를 꼭 읽으시고요. 궁금한 분들은 카톡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해당 주로 되겠지만 카톡이나 뭐 메일이나 또 물어보시면 제가 때에 맞게 제가 연락 오면 다 답은 못해드려요. 저 한가할 때 하기 때문에 때에 맞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경을 알아가는 출애굽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1월,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